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한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5개국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중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등 다양한 양자와 다자간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영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우방국가에 대한 미국의 계속적인 공약을 확인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이 북한의 위협이 맞선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하는 한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9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북미 국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언론 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최선희 국장은 모스크바 시내에서 올레고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무부 한반도 담당 특임대사를 만났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회담 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조성된 정세에 대해 상세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단계적이고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노력에 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선희 국장은 이날 이고르 모르글로프 러시아 아태 담당 외무차관과도 만났습니다. 앞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부르미스트로프 특임대사는 지난 7월 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어 지난 10일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모스크바로 초청해 한반도 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라크 중앙정부가 29일 소수민족인 쿠르드계의 분리독립 투표 강행에 대응해 이 지역의 국제선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조치로 이날 현지 시각 오후 6시를 기해 이라크 자치정부의 수도인 아르빌과 제2도시 술라이미니아에 대한 국제선 운항이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라크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쿠르드계가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한 데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관측됩니다. 이 앞서 쿠르드 자치정부는 지난 25일 실시된 분리독립 투표에서 92%의 찬성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 내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신체 이상 증상을 겪은 것과 관련해 현지 외교 인력 상당수를 철수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29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쿠바에 근무하는 외교 인력 절반 이상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발생한 신체 이상 증상이 이들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의 60%가량 줄고 비자 발급도 무기한 중단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또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 자제를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미 CBS 방송도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최소 인력만 남겨둘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스페인 동북부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자들은 내달 1일로 예고된 분리독립 주민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2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카탈루나 전역에 2천 개 이상의 투표소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스페인 중앙정부는 투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번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투표 용지를 압수했습니다. 또 투표소에 경찰을 대거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의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국경절과 중일 국교 정상화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중국 대사관이 유치하는 중국 국경절과 중일 국교 정상화 행사에 참석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중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번 주말 책방 나들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런데 책방에 가면 간혹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어떤 책을 사지? 네, 이런 고민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 손님의 얼굴만 보고 책을 추천해주는 기술을 곧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만 명의 얼굴 영상을 습득한 인공지능 AI가 카메라를 통해 손님의 표정을 읽고 성별과 나이를 분석한 후 적당한 책 한 권을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일본의 5개 출판회사가 오는 11월부터 도쿄의 한 서점에서 열릴 예정인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소설 특별전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실험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인터넷 서점에서는 사용자의 이전 구매 목록을 바탕으로 책을 권하는 추천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손님의 얼굴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책을 추천하는 건 세계 최초라고 하네요. 일본 언론은 요즘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책을 주문하지만 직접 손님이 방문해서 책을 고를 수 있는 일반 서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이 같은 시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은 현재 영상 23도로 청명한 가을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6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6도, 신의주는 10도에서 2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3도에서 25도, 함흥 9도에서 2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7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The Three Degrees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잘 지내라고 노래하는 Take Good Care of Yourself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결속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서울시내 위안부 소녀상 기념물 지정에 항의했고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 참가할 대표 선출이 끝났는데요. 관련해서 중국 여성들의 정치력 신장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요?
네,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 정상들이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 모였는데요. 에스토니아는 올해 EU 순회 의장국입니다. 발트해연안 항만도시로도 유명한 탈린에서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각국 정상들이 비공식 정상회의를 가진 겁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이 모임을 주관했고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회원국 지도자들이 앞으로 EU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자 EU 정상들이 이 비공식 회의를 통해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영국이 떠난 EU의 위상과 운영을 함께 고민하는 건데요. 독일, 프랑스와 함께 EU를 주도하던 영국이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탈퇴를 결정하고 지금 EU와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빠진 이후에 유럽연합 아무래도 전보다 결속력이 약해질 거라는 외부의 전망이 많은데요. 예상되는 각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다시 한번 결속력을 다지자는 게 이번 비공식 회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 목요일 첫날 만찬 일정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 미래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소개했는데요. 경제와 안보 양대 분야로 나뉩니다. 먼저 유럽연합 전체 돈 문제를 관장할 EU 재무장관직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예산을 함께 관리하고 세율을 통일하고 이 유로존 평의회나 유로존 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네.
예, 안보 분야를 보면 긴급 안보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EU 신속 대응군의 창설안을 내놨습니다. 또 난민 문제를 통합 관리할 EU 난민청을 만들고 EU 국경 경찰이 회원국의 국경을 함께 경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독일 측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메르켈 총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메르켈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EU 개혁안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 필요하겠지만 EU의 장래를 논의할 중요한 초석을 세웠다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했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영국 탈퇴 이후에 EU를 운영하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강력한 협력을 이어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국은 앞으로 EU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게 될까요?
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금요일 에스토니아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은 유럽 안보에 무조건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국제 규칙을 위반하고 나올 때 우리는 국제사회를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힘을 합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금요일 기자들과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10월까지 충분한 진전이 없을 거라고 말해서 이번 비공식 회담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한 구청을 비판했다고요?
예,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 근처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할 공공조형물 1호로 종로구청이 지정했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금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종로구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2015년 이란 합의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녀상이 고정화된다는 건 일본의 입장과 모순된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한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도 소개했다고요?
예, 수가 장관이 이란 위안부 합의 뒤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소녀상은 국제법상 비엔나 협약의 관점에서도 매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스가 관방장관의 말대로 미국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스가 장관이 말한 위안부 합의는 이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에 일본이 10억엔,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906만 달러를 출연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한일 양국이 이를 약속한 걸 가리키는 건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합의 직후에 양측이 뜻을 모은 데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7월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했던 위안부 동원이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크고 분명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더 이상의 말은 아꼈습니다.
네, 자, 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길이는 소녀상이 미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미국에서도 한인 사회와 지역 정치권의 협력 아래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 그리고 미시간주 사우스필드에 이어서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의 위안부 소녀상이 속속 건립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서부 해안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운 위안부 소녀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 샌프란시스코에 건립된 새 소녀상에 대해서도 일본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소녀상 제막식 당일에 야마다준 샌프란시스코 주재 일본 총영사가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오늘날까지 관점이 부딪히고 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움직임은 한쪽의 역사 해석만 반영한 것이어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와 일본 오사카는 자매 도시 결연을 맺은 지 60년째가 되는데요. 이 위안부 소녀상 건립에 대한 항의로 오사카 시의회가 결연 파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다음 달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 대회에 참석할 대표 선출이 끝났군요.
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중국 공산당 최대 정치 행사 하나죠. 이 당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정책을 결정할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인데요. 중국 공산당의 금요일 대회에 참가할 지역, 직능별 대표 선출이 모두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될 대표는 총 2,287명으로 지난 18차 대회보다 약간 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에 참가할 여성 대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약 540명인데요. 신화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국 공산당은 약 8,900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성 당원은 30% 미만인데요. 특히 여성 당원이 당의 고위직까지 진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한국이나 타이완, 미얀마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서 여성 대통령이나 총리가 배출하는 것에 비하면 중국 여성들의 정치력은 많이 뒤처진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여성으로 세 명의 여성이 꼽히는데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여자 황제였던 당나라의 측천무후, 또 청나라 여황제였던 서태후,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창건한 마오쩌둥의 아내 장칭으로 모두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들입니다. 중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성들이 권력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쁜 선례를 얘기할 때 이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국은 남녀 차별이 별로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오쩌둥이 여성이 하늘의 절반을 떠받들고 있다고 선언한 건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마오쩌둥의 이런 구호는 남녀 평등보다는 사실상 여성 노동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때문에 이 중국 여성들은 오랜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공직에 진출한 여성들도 대개는 하급직이고 고위직에 진출하는 건 힘들다는 분석이고요. 중국의 정치기구인 공산당은 여전히 남성들의 점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19차 전당대회 주요 일정 중 하나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 외에 당의 주요 노선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건데요. 이번 대회 주요 의제로 이 여권 신장도 다뤄질까요?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울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외 경제 정책인 일대일로에 대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라서 이 남녀평등 문제가 당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긴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지난 몇 년간 주요 성과라면 가정폭력에 대한 법을 만든 건데요. 일각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여성 문제에 대해 한 건 거의 없다면서 말만 있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여성, 중국 여성들의 정치력 언제쯤 향상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 BOA 기자가 베이징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사회적, 문화적 장벽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여성들이 하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현재 중국 여성들의 은퇴 연령은 55살로 남성보다 5살이 빠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래야 여성들이 노인과 손주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예, 또 여성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중국 여성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 혼탁함, 자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 등을 들어서 1980년대 이전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줄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트위터에서 러시아 관련 계정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위터를 비판하는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에 당초 예상보다 높은 3.1%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내년에 태양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인데요. 강력한 태양열을 견딜 수 있는 방열판을 부착해 공개한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가 목요일 미국 연방의회에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트위터 측은 러시아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계정 201개를 찾아서 이를 폐쇄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러시아가 이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직간접으로 개입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진영도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그런 의혹을 말하죠.
네, 자 트위터라고 하면 페이스북과 함께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NSN 가운데 하나인데 이 러시아 스캔들과 어떻게 연계가 돼 있다는 겁니까?
네, 러시아와 연계된 세력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 SNS의 하나인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있는 계정을 통해서 트럼프 후보의 유리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민감한 현안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분열을 부추기는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도 최근에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요.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한 회사가 신분을 속이고 이 페이스북에 약 470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계정을 통해서 광고 약 3,000건을 올렸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이 광고들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설명회에 참석했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네, 사실 그 트위터 측이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The presentation that the Twitter team made to the Senate Intel staff today.
네, 민주당 소속의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의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트위터 측의 설명에 아주 실망했고 이번 사태에 대한 트위터의 대응이 모든 부분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은 앞으로 트위터 측이 더 밝혀야 할 것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공화당 의원들에게서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트위터의 대응이 어떻게 잘못됐던 겁니까? 네,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이 러시아가 트위터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걸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트위터 측이 그간 이런 요구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 관련 의혹이 공개되면서 연방의회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러시아 관련 계정을 조사해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조사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들 SNS 업체가 해당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조사를 하게 되면 고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요. 또 이런 SNS 업체들이 외부 규제를 싫어하는데 고객에 대한 조사 요구를 규제로 받아들여서 또 조사에 주저했던 겁니다. 하지만 논란이 점점 커지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기존 입장을 바꿔서 외부 요구에 응했는데요.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미 관련 자료를 특별 검사 측에 넘겼고요. 또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번 트위터 측의 설명으로 관련 논란이 끝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계정이나 활동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연방의회나 특별검사 측의 조사가 더 이어질 것이고요. 또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측도 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또 문제가 있는 정치 광고를 규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방 상하원 정보위원회가 앞으로 열릴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에 참석해달라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사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오름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2분기 그러니까 올해 4월과 5월, 6월 이 경제 성장률의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연율로 환산해서 전분기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나온 수정치 3%보다도 소폭 오른 것입니다.
자, 이 경제 성장률은 바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을 국내 총생산, 이 GDP라고 하는데요. 이 보통 경제 성장률은 이 GDP 성장률을 근거로 합니다.
네, 자,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이번 2분기 때보다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1.2%였으니까요. 2분기에 2배 이상 나온 겁니다. 2분기 성장률 3.1%는 지난 2015년 1분기에 3.2% 성장률을 보인 이후 최고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2분기 실적에 힘입어서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2.1%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호조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1등 공신은 소비였습니다. 미국 국내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2분기 소비 지출 증가율이 3.3%로 이 기간 미국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기, 그러니까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가 이 기간에 미국에 큰 피해를 준 걸 고려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상반기 전체 경제 성장률이 2.1%라고 했는데 그럼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3% 성장에는 못 미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최근 미국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오히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업률이 4%대로 아주 좋고요. 대다수 경제 지표가 10년 전 닥친 위기를 미국 경제가 극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내년에 태양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년 여름에 발사되는데요. 이 아시다시피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항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이 탐사선이 뜨거운 열을 견디며 이 태양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가 그동안 큰 과제였는데요. 나사가 이를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태양열을 견딜 수 있는 특수 방열판을 개발한 겁니다. 이번 주 초에 나사가 이 방열판을 탐사선에 부착해 공개했는데요. 이 방열판은 지름이 2.4m에 두께가 11.4cm에 달하고요. 섭씨 1400도에 달하는 열과 태양풍으로부터 탐사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간 미국을 포함해서 몇몇 우주강국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의 탐사 작업을 진행했는데 정작 태양 탐사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이 파커호는 정확하게 말하면 태양 지표에서 약 640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 대기권의 외부를 돌면서 이 각종 자료를 수집할 예정인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네.
나사는 1958년부터 이 태양 탐사 계획을 고려해왔는데요. 이 태양열을 견딜 수 있는 방열판 개발이 늘 걸림돌이 되어왔는데 드디어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네. 자, 나사가 이번 탐사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겠죠?
네, 파커호는 이 태양의 외기인 이른바 코로나 주변을 돌면서 각종 과학 정보를 수집할 예정인데요. 나사는 특히 이번 탐사를 통해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태양풍과 태양 전자 기장에 대한 귀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태양 탐사선 이름이 파커호라고 하셨는데 이런 이름이 붙인 이 이유가 있을까요?
네, 태양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긴 물리학자 유진 뉴먼 파커 박사 이름을 딴 건데요. 이 파커 박사는 올해 90살이고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이 태양 탐사선 파커호는 내년 7월 31일과 8월 19일 사이에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되는데요. 태양에 접근한 뒤 7년 동안 태양 궤도를 24번 돌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사 발표와는 별도로 미국의 민간 우주 회사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회장도 이 새로운 우주 탐사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머스크 회장이 금요일 호주에서 열린 국제 우주 대회에 나와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머스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 화성 탐사 계획과 여기에 쓸 새로운 로켓 제작 계획을 발표했고요. 새 로켓을 이용해서 2022년까지 화성에 물자를 보내고 또 2024년까지는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 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설에서 더 눈길을 끈 건 화성 탐사 계획보다는 새로 공개된 이 로켓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현재 스페이스X사가 사용하고 있는 로켓이 팰컨 9 로켓인데 이걸 대체하는 로켓을 만들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BFR로 이름 붙여진 로켓인데요. 이 특이한 점은 모든 로켓을 다시 쓸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임무에 특화된 로켓이 아니라 범용 로켓이란 겁니다.
네. 자, 범용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BFR 로켓은 이 우주화물 운송 작업뿐만이 아니라 행성 탐사에도 쓸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지구 곳곳을 여행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로켓을 이용하면 시속 약 2만 9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미국 뉴욕에서 영국 런던까지 29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비행기를 타면 해당 구간을 횡단하는데 거의 7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정상 가운데 누구보다도 트위터를 많이 씁니다. 이 공식 소통 수단보다 이 트위터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러자 트위터 정치라는 말도 나왔죠.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된 의사소통 도구인 트위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시대의 대표적인 의사전달 수단 트위터.
트위터는 페이스북과 함께 21세기의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라면 인터넷에서 아는 사람들과 연결해 자기 생각이나 정보, 또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거나 공유하는 공간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중에서도 트위터는 짧은 메시지, 즉 짧은 글을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사이트로 지난 2006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월간 활동 이용자 수는 올해 2분기 기준 약 3억 3천만 명에 달합니다.
트윗의 유래, 그리고 트위터의 다양한 기능들.
영어 트위터는 원래 새가 지저귄다는 뜻입니다. 또 일상의 어떤 순간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걸 트윗이라고 하죠. 이렇게 트윗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문자가 있고요. 또 사진이나 영상도 트윗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트위터의 대표적인 기능인 문자 보내기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최대 140자만 보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트위터 측은 제한 글자 수를 280자로 곧 늘릴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꼭 알아야 할 트위터 기능들.
트위터를 쓸 때 반드시 익혀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팔로잉입니다. 영어 팔로우는 뭔가를 따라다닌다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을 팔로잉하면 그 사람이 트위터에 올리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트위터에서 나를 팔로잉하면 내가 트위터에 올리는 것을 상대편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리플라이라고 해서 트위터에 올라간 글에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또 정해진 사람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트위터 안에서 인터넷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리트윗과 팔로잉, 그리고 해시태그.
트위터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용어 가운데 리트윗과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먼저 리트윗은 영어 뜻 그대로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메시지나 글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트윗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안에서 내가 팔로잉하는 사람을 통해 괜찮은 정보나 메시지를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퍼서 자기 팔로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요즘에는 또 해시태그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이 해시태그는 트윗할 주제를 뜻합니다. 가령 트윗된 문장에 한자, 우물 정자와 비슷한 기호, 샵이 있고 여기에 월드컵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건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된 트윗입니다. 바로 여기 이 우물 정자처럼 생긴 샵을 해시태그라고 합니다.
트위터의 엄청난 위력.
인터넷 시대의 의사소통 수단인 트위터의 장점이 실제로 유감없이 발휘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이륙 직후에 세대에 부딪혀서 엔진이 고장나면서 추락할 위기에 처한 US 에어웨이스 소속 여객기가 뉴욕 허드슨강에 불시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고를 가장 빨리 세상에 알린 매체가 바로 이 트위터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현장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 소식이 순식간에 전파됐는데요. 기존 언론보다 훨씬 빨리 사건 현장을 소개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밖에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시위 현장에서 트위터는 큰 활약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트위터로 시위 상황을 문자나 동영상, 또 사진으로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하면서 트위터가 더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국내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꺼리는 몇몇 나라는 자기 나라 안에서 트위터를 쓰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가 세상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들.
트위터는 이제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트위터의 해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정보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뜨릴 수 있는 특성 탓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소문이 무차별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대중에 알려지면 안 되는 정보,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의 사진이나 정보가 트위터를 통해서 마구 퍼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종의 사생활 침해인데요. 그런가 하면 내가 올리는 글이나 정보가 트위터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퍼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 트위터로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몇몇 나라에서는 부적절한 내용을 트윗하다가 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트위터 정치.
트위터의 이런 장점과 단점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Yeah! 지난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정부나 군 경험이 없는 첫 대통령이고 부동산 재벌이며 소속 정당을 5번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바로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래 9월 28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은 천여 건으로 트위터에 하루 평균 6건 이상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주제는 건강보험,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샬럿츠빌 시위, 허리케인 하비 피해 등 국내 현안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와의 전쟁, 런던 테러,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등 국제 현안까지 다양한 분야에 뻗쳐 있습니다.
He uses Twitter as his main communication tool to domestic audiences. It's not surprising.
니콜라스 에버스타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트위터를 주된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데 그가 트위터를 국제무대에서도 사용하는 게 전혀 놀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트위터 정치의 그늘.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사용에 비판적인 여론도 많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국가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무분별하게 발표하거나 막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를 올린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미국 신문 USA Today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글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꼽혔던 것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을 도청했다고 주장한 글이었습니다. 그 밖에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과 대화가 녹음된 테이프가 있다는 주장, 또 러시아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 임명이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한 글 등이 크게 구설에 올랐습니다.
트위터 정치와 언론.
그런데 무엇보다도 논란이 큰 것은 미국 언론들을 비난하는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주류 언론을 강력하게 비난했고 백악관의 주인이 된 뒤에도 언론 매체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0번 넘는 트윗 중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바로 가짜뉴스였습니다.
But I am only against the fake news media or press. Fake. Fake. They have to lead that word.
트럼프 대통령은 CNN, ABC, NBC, 뉴욕타임스 등 기존 언론들을 가짜뉴스로 몰면서 이들 매체들이 미국 국민의 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President is the most effective messenger on his agenda, and I think his use of social media, he now has a collective total.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난 숀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세상에 전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트위터를 미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도구로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자신이 트위터 덕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사소통 도구인 트위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ears are burning. Ears are burning입니다. 오늘 we'll be learning what ears are burning mean.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I saw your friend Anna yesterday. She was telling me about your birthday party and she said that it was the best party that she had been to all year.
Wow, that's why my ears were burning. 에밀리는 자키에게 Hey, I saw your friend Anna yesterday. 어제 내 친구 애나를 봤어. She was telling me about your birthday party. 걔가 너 생일 파티 얘기를 하더라. And she said it was the best party that she had been to all year. 그러면서 자기가 1년 내내 갔던 파티들 중에서 최고였다고 하던데 라고 얘기하니까 자키는 Wow, that's why my ears were burning.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 귀가 간질간질했구나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She was telling me about your birthday party, and she said that it was the best party that she had been to all year.
Wow, that's why my ears were burning.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ears are burning. Ears, E-A-R-S. Ears, R-A-R-E, are burning. Burning, B-U-R-N-I-N-G. Ears are burning이죠. 말 그대로 하면 ears, 귀가 are burning, 탄다, 귀가 불타고 있어가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사람 지금쯤 귀가 간질간질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게 뒤에서 얘기를 하면 귀가 간지럽다는 표현이 바로 Ears are burning. Ears are burning입니다. 그러니까 if people say my ears were burning, 만약 my ears were burning이라고 얘기한다면 it means someone was talking about them. But they weren't there to hear about it. 누군가가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상황을 가리키게 되겠죠? 네, imagine this situation.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Now, someone is talking about you in another place and not here. 지금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요. 어째 귀가 좀 간질간질하신가요? 네, 오늘의 영어 표현, ears are burning.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ey, I saw your friend Anna yesterday. She was telling me about your birthday party and she said that it was the best party that she had been to all year.
Wow, that's why my ears were burning.
오늘의 영어 표현, ears are burning. 남들이 자기에 관한 말을 하는 듯해서 귀가 가렵다. Ears are burning.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드 슈런의 노래 함께 하시죠. 약물로 목숨을 잃은 여인의 슬픈 삶을 노래하는 The A-Team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y say she's in the class 18, stuck in her daydream. Been this way since 18, but lately her face seems slowly sinking, wasting. Crumbling like pastries.
to us, cause we're just under the upper hand. I'm going mad for a couple grams, and she don't wanna go outside tonight. And in a pipe she flies to the motherland, or sells love to another man. It's too cold outside for angels to fly. Ripped gloves, raincoat, tried to swim, stay float, dry house, wet clothes, loose change, banknotes, weary eye, dry throat, cool girl, no phone. They say she's in the class 18, stuck in her daydream, been this way since 18, but lately her face seems slowly sinking, wasting, crumbling like pastries. And they scream the worst things in life come free to us, cause we're just under the upper hand. I'm going mad for a couple grams, but she don't wanna go outside tonight. And in a pipe she flies to the motherland, sells love to another man. It's too cold outside for angels to fly. An angel will die covered in white, closed eyes and hoping for a better life. This time we'll fade out tonight, straight down. Class 18, stuck in her daydream, been this way since 18, but lately her face seems slowly sinking, wasting, crumbling like pastries. They scream the worst things in life come free to us, and we're all under the upper hand. I'm going mad for a couple grams, and we don't wanna go outside tonight. In the pipe fly to the motherland, or sell love to another man. It's too cold outside for angels to fly.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붕괴 직전에 놓인 가운데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의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 선량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패한 정권이 그동안 빈곤과 불행을 초래한 실패한 이데올로기를 강요함으로써 풍요로웠던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을 무시하고 선출된 대표들의 권리를 빼앗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굶주리며 나라는 무너지고 민주적 제도가 파괴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이웃이자 친구로서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다시 자유를 되찾고 국가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또 마두로 정권이 독재 통치를 계속 이어간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 국가들에게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사회주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충실히 이행된 데 있다며 소련과 쿠바, 베네수엘라 등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도입된 곳에는 고통과 황폐, 실패가 뒤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형편없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잔인한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잔인한 정권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은 국민의 안전과 이익, 안녕을 지키는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우리가 자주권을 존중하는 방법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